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도르트 신조 교재 36쪽을 보겠습니다. 12항과 13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리 12항과 13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항, 이 확신이 경건의 동기.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참된 원천이다.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명백히 나타난다. 13항,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이를 바라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달며 이를 가리시면 사명보다 더 쓰다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 않도록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지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성도가 꼭 구원과 견해의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할 만한 구원의 확신, 만족할 만한 견해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의가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이 믿음의 요소 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 아마도 저는 아직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확신, 견해의 확신 문제는 인간의 인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아직은 그렇지 않는가에 갈림길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확신의 문제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은 신앙과 구분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다. 신앙과 확신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면 세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죠.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 이 첫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확신을 가질 가능성.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 매우 약하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신자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책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신자가 뭐 자신의 구원을 갖고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 갖고 있는 가능성, 갖고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갖고 있는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실 바에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라야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확신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시작 초기에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해서 한 사형수를 사면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사면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수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그 사형수를 끌어다가 목을 메고 그런 다음에 묶어놨던 수건을 탁 벗기면서 짠 하면서 아 근데 당신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사면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거의 죽을 때 가서야 확신을 주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신자로서 어차피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염려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주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간 영혼 안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그 즉시 자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일을 자각하는 경험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수일 그리고 몇 년 이런 시간들이 걸리게 되지요. 분명한 사실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점진적인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태동을 느끼는 강도가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라는 책을 쓴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 저희가 기독교 오진읽기 시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 굿윈이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신앙의 체험을 어떻게 후에 평가를 했는가 하면 자신이 어릴 때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고 단지 양심의 본성적 활동에 불과했다. 그렇게 나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은 내게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잠시 머무시면서 내게 종교적 자각을 심어주시고는 나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후로 이 토마스 구딘이 거의 한 7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는 그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구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였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는지는 몰라도 사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싸움을 뭐 몇 달, 며칠 정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루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교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구딘이 나중에 7년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성공했는데 왜 그러면 그 전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뭐라고 구딘이 말했는가 하면 나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 밖에서 내 자신의 속에서 은혜의 징표들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은혜의 징표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결국 성화를 위한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이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토마스 구딘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구딘이 노년에 이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늦게서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체험적으로 도달하게 된 일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일에 이런 일이 노년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아쉬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수 없고 또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무엇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토마스 구딘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견해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견해의 확신을 가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질과 수준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확신하지 못하고서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없지요? 집에 가면 반드시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때는 그 일이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지지부진하지요. 자, 오늘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확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의 그 주장 때문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이 확신을 가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원이나 견해의 확신 교리를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은 12장에 나타나온 바대로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확신이든지 간에 뭐 구원의 확신이든지 아니면 견해의 확신이든지 어떤 종류의 확신이든지 하여튼 신자가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신자는 어떤 종류의 확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어떤 논리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매 순간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아슬아슬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 사이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 교리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냉담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방탕하고 게으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확신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확신을 심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확신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선행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선행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그런 선행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견인의 확신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풍성한 선행과 행함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신의 구원과 견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을 자꾸 해야 더 활동적이 되고 더 가난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참 궤변인데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 논박을 본래 여러분들이 좀 다 읽으셔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류 논박 6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의 궤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류 논박 6번을 보시면 오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견인과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 본성과 특성에 있어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며 경건과 선한 행실과 기도와 기타 경건의 훈련에 해가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 생활에서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말지 그 선물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물론 때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선물을 받도록 만드는 열심을 자극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떤 때는 어떤 선물을 줄지 정말 좋은 선물을 주겠는데 그 선물을 내가 줄지 안 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또 아직 결정을 그 선물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가 있지요. 이런 면에서 보자고 하면 이들의 주장, 이들의 오류,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한편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형태의 구원과 견해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신자에게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마치 이와 같지요. 아이를 낳아놓고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내 호적에 올리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똑같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이지 자녀가 될지 안 될지 하는 행동을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 얼마나 잔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에 모순이 됩니다. 그럼에도 확신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자로 하여금 아니라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확신 교리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 주장이 때로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구호처럼 한 번 얻은 구원은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러면서도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콜링했을 때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특별히 결신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영적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콜링했을 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자의 삶에 정상적으로 드러나야 될 열매가 드러나느냐의 여부에는 관계가 없고 내가 그때 결신기도 따라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생활을 갖게 되면 지금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이 주장과 같은 그런 폐해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에 오용될 가능성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나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 폐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 게 율법 폐기론이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 성도의 견인 교리도 얼마든지 이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한번 얻은 구원은 끝까지 확보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시지요. 그런데 견인교리는 한번 구원하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인교리가 맞긴 한데 이것을 악용해서 만약에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견인교리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사람에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성도의 견인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과 편견과 방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재로 불에 타서 죽을 뻔했다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사도 화상을 입고 여러분들 구원에 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불장난 하시겠어요? 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전폭적 궁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주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도의 견인교리의 잘못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오용한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그 잘못된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침례교 신학자 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자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은 아주 사악하고 치명적인 왜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구원은 언제나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할 때만 진실이 되지 나는 그냥 한번 구원받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늘 되뇌면서 삶은 전혀 딴판인 그런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자족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정말 믿고 이 견인교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거룩한 불만을 갖게 되고 늘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줄다람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무서움으로 행하거나 종처럼 싹쓸 대가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가 한번 시편 116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시편 116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죠? 8절과 9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묻고 난 다음 13절, 14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한 다음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법도를 직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소원을 갚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에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부주의함이나 방탕하거나 혹은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자기 만족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소금에 절여져서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은 싹 그냥 다 빠져나가버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놓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죠.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삶의 변화가 없는 곳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분명히 초래하게 만듭니다.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 없는 곳에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선택교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가 그 가능성이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그야말로 허리가 꺾여서 회심과 자신이 말하는 회심과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떤 뜨거움, 열정 그것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종교 생활이 많아지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쓴다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의 실제적인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선택교리를 말할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택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선택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교리를 가르쳐 놓으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견인교리처럼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람들은 선택의 정보를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선택의 정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믿으라고 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초청과 명령과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목적을 훔쳐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선택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의 행동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을 받은가 여부를 훔쳐보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생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따라 그냥 반응해야 될 존재예요.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는 것이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서 내가 과연 선택받았는가 고민하다가 선택받은 것 같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안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확신과 관계에서 명언을 남겼는데 어떤 명언을 남겼는가 하면 확신은 자기 성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의 방법보다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지요? 성화의 삶이죠. 신자로운 삶의 열매지요. 그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지 뭐 기도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살펴보고 내가 회심했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가 그거 막 기억을 되살려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신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은 결코 신자를 나태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확신은 이전보다 몇 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지 이전보다 더 대충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확신은 감사함을 우리 안에 낳고 더욱더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고 거룩한 근심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 안에 성도의 견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런 말씀들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토마스 구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증은 사람을 완성시키고 확신을 가리킵니다. 확신은 사랑을 완성시키고 우리 눈의 경건을 위한 거룩하게 하는 근심에 새로운 눈물이 샘솟게 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기도 가운데 성도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격려한다. 그것은 새롭고 고상한 목표와 분투함을 행한 모든 은혜를 감아 올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토니 버제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게으르며 태만한 활동만큼이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예배 드릴 때도 넉넉히 그냥 대충 드리고 뭐 봉사할 때도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활동만큼 그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일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사람과 아델 케인데이라고 하는 또 사람인데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멀리 달아나면서도 보증과 확신을 원하는 자들은 마라톤 경주 대회에 참석해서 달리다가 경주 중간에 그만두고 상을 받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달리지도 안 해놓고 상 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의 믿음의 확신은 경주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성화를 향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일 순종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특권을 당연시한다면 그가 가진 확신은 진정한 확신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성도라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부추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나는 됐다. 내 구원은 완전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대충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뭐 죄를 지어도 뭐 용서받겠지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 자리 잡아서 고범죄를 짓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필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신자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열심히 분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형편이 점점 나아져야 돼요. 헌신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영적인 교사로서 거룩한 삶의 모험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3년 2월 16일 날 토요일에 일기를 썼는데 자신의 태만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지난달 동안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태만했었다. 첫째,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식욕을 통제하지 못했다. 둘째, 나는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 셋째, 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 못했다. 라고 썼습니다. 방이니까 하면 늦잠 자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없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1724년 9월 2일 화요일 일기에서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을 통한 시간 관리의 유익을 다섯 가지로 써놨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 유익을 다섯 가지를 써놨는데 첫째는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소식하면 오래 살지요. 둘째는 식사 후에 소화시키는 시간이 덜 들 것이다. 셋째는 건강에 지장 없이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수면 시간이 덜 들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다섯째는 두통으로 고생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요나단 에드워드의 경우를 봐도 확신을 갖게 되면 나태하고 게으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확신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견인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주체가 되는 삶의 현장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된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의 보존하심의 은혜의 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나태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없이는 성도는 절대로 견인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자도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도의 견인에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해하고 그 성도의 견인의 열매를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는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서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성도의 견인의 삶에 충실한가의 여부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신자를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참된 겸손과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불붙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뭐 또 이런 것들을 또 공로로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어떤 일을 우리는 절대로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2항 13항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참된 교제를 누려도 내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사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잘 살아도 내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말씀이죠. 6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신학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데 그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되고 그런데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쓸 때 우리에게 신학적 사고를 하라고 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회적 상황, 실제적 상황에 근거해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고려해야 될 말씀으로 이해해서 내가 과연 그런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깨어 경성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신학적 주제 하나를 다루는 그런 차원으로 소스를 하나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듯이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이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엄마와 길을 가던 아이가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얼굴빛이 자신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 성도의 견인교리가 뭔지를 실제로 이해하는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육신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성향과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성령께서 한 사람을 다루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견해의 확신 교리를 신학적으로는 확신하면서도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늘 기꺼워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견인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전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 은혜 누림을 확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 이쪽 편에서 누리는 하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저쪽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차원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이죠. 같은 값이면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털 혼돈과 의심 안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늘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신자인가? 그 질문만 항상 하고 확신은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경이 명하는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빚어내야 돼요. 아, 그거는 저 앞에 족장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 그거야 저 초대교회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거야 그 종교개혁되고 선교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거야 우리나라 그 선교사 초기 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한다면 우리는 아주 구원이 위태로운 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빚어내는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인교리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서 이 교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그 교리의 삶의 내용을 갖지 못한 그런 상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내용을 배운 자답게 삶의 내용을 잘 이루어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풍성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과연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소서기 말로 스스로를 자위하는 자가 아니라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느라고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짧게 살다가 굵게 하나님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죽었던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